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5절 6절 보겠습니다. 한 구절인데 마지막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봐주셔도 되고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렇게 정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리 곳곳에 캐럴이 울려퍼지고 선물을 주고받고 상품을 재고 정리하고 휴가를 가고 그런데 이 성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거룩한 탄생 아닙니까? 누가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탄생한 위대한 탄생이고 거룩한 탄생이고 이것을 흉내낼 수 없는 구별된 탄생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 본질과는 원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다른 것을 celebrate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새겨져야 하는가? 캐롤이 울릴 때마다, 이 시즌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래도 이러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되신 그분, 그분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 땅의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 되신 그분이 나의 데스티니, 나의 운명과 나의 삶과 무관한,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께서 역사 가운데 일정 시점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백화점 같은데 캐롤이 울려 퍼질 때마다 한번 그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요, 깨트려질 수 없는 분이 부서질 수 있는 몸을 입은 위대한 사건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겸손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인간 세계에 일어났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 본질적인 정신을 알지 못한 가운데 기뻐하고 기념하고 이 시간을 보냅니다. 권동서 5장 21절의 이 위대한 구절,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님의 거룩한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탄생하신 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탄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대한 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몰라도 되는 것이 있고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 비트코인이나 이러한 것들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것이 시세가 등락하는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스터디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가상화폐가 없는 사람은 그것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 이것이 기름을 주유했을 때 어떻게 폭발음을 일으키고 크랭크를 움직여서 나아가는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 필요 없어요. 운전 법규 알고 기름 제대로 채워넣고 오일 점검하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 자동차의 작동 원리를 알 필요 없어요. 운전만 잘하면 돼요. 이 세상에는 알 필요가 없는 것이 있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관련된 것일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 몸 속에 암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나의 생사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복지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많은 시간이 지나는 그 순간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집요하게 신실하게 너희 삶 가운데 거룩한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의 고백이 우리도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몰라도 되는 사실이 아니라 나와 직결된 어떤 사실이기 때문에 꼭 확신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구절 들어보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내 삶에 뭔가 거대한 것이 일어났어요. 언젠가 형제들 카톡방에 비트코인에 대한 글을 올린 형제가 있었어요. 야,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코인 하나가 엄청난 금액 나가는 줄 알았으면 미리 많이 사놓을 걸.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어떤 사실이라면 어떤 사람이 그때 비트코인을 한 20개 정도를 여러분에게 줬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때 아무 가치가 없었을 때에게 이건 뭐 돈으로 주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코인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금액 가치가 엄청나요. 그걸 20개나 가지고 있어. 그것이 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달리 그것을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일, 내 삶의 거대한 선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파악할 필요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제가 중요하게 부각시키려 하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오늘 설교하는 중에 고백하는 그 시간을 몇 차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듭니다. 6절의 전반 부분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어떤 때는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방언으로 쭉 기도하면 나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아는데 방언으로 시작하는 그 지점이 드라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구절을 한번 내 입으로 되뇌어 봅니다. 마음을 실어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이 방언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쉬워져요. 방언이 쭉 이어져 나와요. 왜냐하면은 내 영이 원하는 진리를 지금 내가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입니다. 내 속사람이 이것을 요구해요. 듣기를 요구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거부하는 다른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반드시 나를 따르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것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지금도 이것이 현실이며 내 생애 끝날 때까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따른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자신의 현재에 살고 있는 그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리 다가옵니다. 내 생각대로 순탄하고 그 진행이 매끄러우면 오늘 이 구절이 선하심과 인자심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고백이 바로 나와요. 재정적으로 건강 면에서 관계적으로 이렇게 순탄하고 잘 풀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로 고백해요. 그 반면에 힘든 일이 연이어서 일어날 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끼거나 고백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성경 구절은 다윗의 시편인데 이 시편 23편의 저자가 내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에게 이 구절을 잠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장에 보면 이 구절을 고백하기에 좋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울 왕이 몰락하고 그래서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때입니다. 사무엘 하 2장은. 그리고 유다 지파 장로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장로들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2장이에요. 그때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른다. 이 고백이 저절로 터져나와요. 주님이 좋아요. 반면에 몇 년이 지나서 사무엘 하 13장부터 18장은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식 문제로 인해서 머리가 터질 지경이 됩니다.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다말이라는 딸을 강간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 스트레스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들이 한 딸을 강간했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자녀들 가운데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다윗이 받았을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선하심과 인자심을 확신할 수 있을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압살롬은 3년 동안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난 곳에 격리되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2년 동안 다윗을 대면하는 것이 거부된 5년 동안의 공고한 시간이 지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은 5년이 지났을 때 아버지를 반역하여 아버지의 왕자리를 노립니다. 이 쫓겨가면서 다윗이 느꼈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인자하신가? 다윗의 겸손을 보여주는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는 구절이 사무엘 하 15장 26절에 나옵니다. 지금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반역을 시도하는 압살롬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중에 이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 하 15장 26절.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사오니 성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 고백을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다 내가 만들어낸 문제다. 내가 바세바와 간음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정욕으로 인해서 여러 아내를 두지 않았더라면, 내가 다른 오락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식 교육에 대해서 더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데 시간을 들였더라면 하는 자책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어떠한 개입으로 이때까지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자각이 생기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면, 즉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지금 왕자리를 탈취당할 위험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바라본다. 기대한다. 꼭 압살롬이 몰락하고 다시 왕자리를 회복하는 그것만이 선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고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삶의 무질서가 만들어낸 이 문제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의탁하겠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겸손의 자리에서 다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 때에는요, 어떤 상황이나 내 삶의 정황을 초월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한번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다시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우리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제한된 이해와 삶 가운데 경험한 것에 의한 학습된 무엇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그 부모의 선하심과 사랑과 희생, 그것에도 불구하고 불평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불신하는 것이 희한하게도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살짜리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을 했어요. 부모들은 비상이죠. 엄마가 자기 바쁜 스케줄이 있는데 휴가 내고 아이 병실을 떠나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죽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간호하고 난 뒤에 아이가 완쾌가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옵니다. 엄마가 3주 동안 병실을 지키고 있을 때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시간 많이 내주고 격려도 하고 사랑한다고 그 말도 해주고 엄마의 고마움을 크게 느낍니다. 근데 집에 왔을 때 완전히 회복이 되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 안 사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몇 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며칠 전의 사건인데도 엄마 미워가 나와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의 속성을 가진 약하고 두려움 많고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의 취약한 면입니다. 그토록 많은 선이 우리 삶 가운데 아까 고백했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잘 풀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구절이 현실이 되었음으로 불구하고 엄청난 일이 현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엄청난 것이 내 현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원한 삶 가운데 엄청난 복락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손이 빛처럼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원하는 현실로 모양새 갖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구절 익숙하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라. 근데 사람들의 내면에는 그래요? 지금 내 삶에 해준 게 뭔데요? 지금 내 삶에. 그래서 시편 23편 6절과 같은 이 구절을 내 영혼에 자꾸 먹이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것이 맞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지금 따르고 있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의 과거에 내 삶을 채워왔고 이것이 역사하고 있으며 내 남은 생애 가운데 하루도 빠짐없이 이것은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 영혼에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켜야 됩니다. 두 단어에 주목하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란 말입니다.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굿모닝 할 때 보켈 토브 그런데 보켈은 모닝 아침이고 토브 하면은 굿예 굿모닝 보켈 토브 선하심 토브와 인자하심 우리 성경은 보통 영어로는 mercy로 번역되거나 또는 loving kindness 또는 unfailing love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인자하심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번역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단어입니다. 제가 발견한 영어로 표현된 아주 적합한 단어는 faithful love입니다. 신실한 사랑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 대상에 대한 헌신에서 물러서지 아니하는 신실함이 있는 희생적 사랑, 헌신 그것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선함과 이 헤세드가 결합했을 때 그 모습은 상대방을 유익을 위해 희생을 요구하는 희생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그림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결합된 것은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이 그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에 근접할 가면은 자녀를 향한, 10대 자녀를 향해서는 조금 곤란하고요. 한 3살 정도 자녀를 향한 엄마의 사랑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7살이나 8살 되면 조금 엄마가 흔들려요. 그리고 한 10대 되면은 엄마가 상당히 이 unfailing love에서 떠나게 됩니다. 엄마도 흔들리고, 그러나 세 살짜리를 향한 엄마가 가지고 있는 헌신과 집요한 희생, 거기에서 이 두 가지 단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자리 지킴, 이것이 주어집니다. 즉 여러분은 엄마이든지 아빠이든지 자녀이든지 상관없이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과 성품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지만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 2장 13절에 이 단어, 우리는 밉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밉보시니, 표준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믿을만 합니다. 의지할만 합니다. 헌신에 변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상태입니다. 이것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결합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인간에 대해서 사람의 내면에는 악마와 천사가 들어있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의 내면에는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다. 그래서 어떠한 쪽으로든지 정말 야 저렇게 선할 수가 있나, 또는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악마가 있기 때문에 또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진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재하는 인간이 어떠한 목자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목자 삼고 그 삶을 완성시키느냐에 따라서 지극히 선한 모습.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주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또 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에요. 그 대상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사랑스러우신, 자비가 많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가혹한 선언을 하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영원한 불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빠질 정도로 엄청난 전락, 엄청난 악한 존재가 된 인간, 이 사람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진정한 목자가 아닌 다른 목자, 성경에는 도둑이라고 지칭한 그 대상을 따르고 경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반면에 34절에 보면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에는 우리의 위상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격상될 정도로 엄청난 약속을 하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쪽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가는 거대한 불 가운데 영혼이 있을 만큼 추락한 그런 인간 군상이 있는 반면에, 어떤 신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영광을 상속하여 동행하는 진정한 목자를 따른 사람과 그 목자를 거부하고 다른 존재를 목자 삼고 미혹된 가운데 따른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절을 아시면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비극 가운데 하나가 내 삶을 강탈하고 있는, 도둑질하고 있는 이 도둑에게 내어주고 있으면서 무감각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이 목자를 따름으로써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저급한 어떤 선택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두 단어, 반드시 그리고 나를 따르리니, 원어에는 한 단어씩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부사와 나를 따르리니라는 동사형 단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십시다.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곳에는 no doubt, 의심의 여지 없이, absolutely true, 절대적 진실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반드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surel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자,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 아이가 태어날 때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고, 근데 태어날 때 체중이 무엇이고, 저 아이가 좋아하는 식습관, 체질, 잠버릇 이런 거 다 알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에 대해서 진짜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부모인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알고 있어요. 병원 이름, 태어날 때 체중 이 정도, 습관.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모르는 영역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아이의 머리털의 개수, 어제 우리 아이가 몇 번 호흡했는가, 어젯밤에 이 아이가 꿈을 꿨을까, 이 아이는 어떻게 완성되지, 어느 배우자와 만나는 것이 가장 합당한가, 체질에 대해서, 혈액형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AB형. 체질에 우유 마시면은 우리 아이는 배에 탈라.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이들의 진정한 부모가 아닌 것이, 이러한 상식 밖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요, 정말 손 하나 대지 못해요. 유리 펄펄 끓거나 그러면 어쩌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에 의존해서 몇 가지 수를 써보지만 여전히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를 창조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겨진 아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30절 그 앞구절에는 그것을 듣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 모두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각자 제자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바로 진정한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인가? 이 땅에 몇 년 동안 함께 인연을 맺고 지내다가 헤어지는 그 아버지가 아닙니다. 제 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함께 한 날수를 세어보니까 57년하고 한 4개월쯤 돼요. 인연을 맺은 그 연한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그러나 저를 만드신, 저 여러분을 만드신 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인연을 맺으시고 계획을 갖고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이 반드시란 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각인시켜야 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진정한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부인할 수 없는 진실로, 사실로 내 삶 가운데 다음의 구절,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르게 하셨다. 섭리해 놓으셨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좋은 것을 섭리하고 선한 것을 계획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듯이, 진짜 아버지인, 진짜 나를 있게 한 그 하나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섭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다윗은 나를 따르리니 하는 라다프라는 동사를 씁니다. 라다프. 이것은 추격하다라는 뜻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교활함과 착취를 피해서 아내들과 자식들과 소유와 가축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도망오잖아요. 3일 뒤에 이들이 도망했다는 소식이 외삼촌 라반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가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무기를 갖춘 상태 가운데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7일 만에 따라잡습니다. 이 따라잡을 때 창세기 31장 23절에 이 라다프 동사를 씁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따라가 추격하여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야곱이라는 목표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7일 동안 끊임없이 추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3편 6절에 무엇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추적한다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올해 초에 우리는 이 구절 엄청나게 암송해드렸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 자신 있나요?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너희가 건너가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것이 추격한데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고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이 신적이 있었을까요? 그런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순간도. 그런 것처럼 우리 생애 가운데 내 생애 남은 시간 가운데 한순간도 휴무 없이 주님의 선하심이 따른다는 거였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이 구절과 연결이 되었더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절에는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신앙 초기에는 이 구절이, 이 명령이 조금 의아했고 시간이 좀 지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분 성경 읽어나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할까? 왜냐하면 주님의 선하심이 매 순간 예외 없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감지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럴까?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항상 범사에 실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아니할 때 그럴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편 23편 6절 전반부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은 현실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고백해보세요. 소리를 크게 내어서.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도 좋겠지만 그냥 한번 선포해보세요. 선포. 10번이고 20번이고 이 선포를 해보세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 또는 이 성경 구절에 있는 그대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진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섯 살 난 여자아이 같을 때가 많아요. 빙판길을 아빠와 함께 걸을 때 다섯 살 난 여자아이는 나는 할 수 있으라는 말을 많이 할 때입니다. 다섯 살짜리는. 아빠는 빙판길이 나타나면은 아이 손을 꽉 잡으려고 해요. 근데 다섯 살 아이는 아빠 나 할 수 있어 하고 손을 뿌리치면서 가다가 꽈당 넘는 것입니다. 아빠가 손을 다시 내밉니다. 그때 이 아이는 손목 전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두 개만 아빠한테 줘요. 그리고 꽈당 넘어지면서 이 손가락이 미끄러지고 다시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몇 번 반복하고 난 다음에 아빠에게 손목을 맡겨요.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엉덩방아가 찢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안전과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행복을 신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보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불신이 쉬워요. 의심하는 것이 쉬워요. 아직 생각에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성화가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절을 반드시 소리 내어서 고백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당부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나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망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부모 노릇한 사람은 이런 생각이 반드시 듭니다. 아, 지금 아는 것을 7년 전에 알았더라면 20년이 지났어도요. 아, 우리 아이가 이랬을 때 저 교육방식을 썼더라면 저렇게 표현할 수 있었더라면 꼭 후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과 욕심 때문에 망쳐놓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근데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데 있어서 그분을 따라갈 존재가 없다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망쳐놓은 것을 아름다운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이것을 바꾸실 수가 있고 이 작업은 지속되고 있다. 세 번째, 아이가 부모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이 상식이듯이 피조물은 창조주의 도움에 의존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완성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양의 속성을 가진 인간은 목자이신 그분,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신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됩니다. 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어리석은 속성을 가진 저는 우리의 그 삶이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다른 말로 해서 그분에게서 오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하십시오.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이 행위가 왜 우리에게 명령되어지고 반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접하고 또 만나게 되는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지금 흐르고 있으며 이것은 현실이며 우리 아버지이신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그래서 내가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만족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